요즘에 주 4일, 뭐주 4.5일 출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인터넷에서 뜨겁긴 하더라고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했더니 오히려 뭐 효율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갔다.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봐라. 테슬라가 워라벨이 있냐, 아마존이 워라벨이 있냐, 엔비디아가 워라벨이 있냐, 뭐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난 워라벨 따위 없다, 인정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 6일은커녕 내 인생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언제 뭐 워라벨 따지고 주 4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내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젊은 PD님 4명이 그냥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린 회사랑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채널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레전드 콘텐츠 조커. 우리 채널이 1000대 구독자에서 만대 구독자로 올라가게 해준 그 콘텐츠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내가 조커를 보고 왔어요. 이 콘텐츠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영화 리뷰 콘텐츠는 핫할 때 바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징검다리 연휴였단 말이에요. 집에 바로 달려가서 카메라 켜놓고 휴일에 그냥 찍었어요. 그 다음에 PD님한테 그걸 보냈어. 이거 최대한 빨리 낼수 있는 게 어디냐 그랬더니 그냥 이제부터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휴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작업한 다음에 일요일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사람들이 조커를 막 보고 나와가지고 어리둥절하게 저 영화 뭐야 할때 검색하면은 우리 콘텐츠가 제일 먼저 떠서 그 콘텐츠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이 일해가지고 된 거지. 근데 이제 이 같이 일하는 프로덕션 회사가 점점 커져서요. 지금 직원이 14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R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자기 인생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생활을 존중을 해주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콘텐츠가 항상 늦잖아. 짜증을 낼 수가 있지. 아, 왜 옛날처럼 일을 안 해? 근데 그거는 뭐 고용노동법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190만 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내 구독자들과 가장 오래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스피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구독자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줄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라는 걸 고민해가지고 내가 피봇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초창기에 같이 했던 PD님들이 아직도 우리 채널에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내가 그 피봇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PD님들은 동의 안할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밤샙니다. 주말에 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나랑 같이 일하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많이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뜨는 분이 있었어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제 미국에서 아이러니하게 군대식 리더십을 밀어붙인 분이에요. 이 분의 얘기 중에서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사이먼 시넥과 한 1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조그만 의미에서의 리더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팀장이면은 아래 한 7, 8명 데리고 일해도 조그만 의미에서의 리더고 형제 3명 있는 집에 형이야. 그것도 조그만 의미에서의 리더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란 걸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빅 리더는 아닐 수 있어도 조그만 의미에서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군대식으로 해야 되나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사이먼 시넥에게 군대가 리더십의 정수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한국인들이 들을 때 생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식이라는 단어에 인지가 안 좋아. 군대식 그러면 상명하복 까라면 까. 이게 군대식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리더십을 개선해야 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군대식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이먼 시넥은 실전에 투입되어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One of the things that I discovered when I started spending time with the US military is how human it was. I hugged more people in uniform than I've ever hugged in a suit. I've welled up with tears listening to a general giving remarks on the stage. I've never welled up with tears with some CEO on the stage. And so I was inspired by the humanity. I sat down with a general, a three-star general who was in charge of all Marine Corps training, officer and enlisted. I asked him a very simple question. What makes the Marines so good at what they do? And he said, love. Love of country, love of Corps, love of your fellow Marine. I did not expect an infantryman, a warrior, a war veteran, to say that what makes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which is one of the most feared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love. It's this idea of human beings taking care of human beings, that we have a shared values and a shared identity, that we choose this life and we choose to take care of each other, and we are open to the idea that we need each other. So I was so inspired by this idea, I wanted to learn more. So I asked if I could go visit Marine bases to see it with my own eyes. So I went to all, a lot of them, I went to Camp Lejeune, I went to Quantico where they train their officers. I went to Parris Island with a boot camp where they trained their enlisted. And I was talking to the drill instructors at Parris Island. And they were telling me that in the first 2 weeks of the 13-week program, in the first 2 weeks, it's a mess. They start screaming and yelling at them. A lot of them regret signing up. And the drill instructor was telling me for the first 2 weeks, they're all just trying to prove that they're strong and worthy of being there. It's very, very selfish and individualistic, right? And after about 2 weeks, they start putting them in situations on purpose where they cannot succeed by themselves. It's not just about who can run across the finish line first or who can carry the heaviest weight. They start putting them in situations where they need each other. And what the drill instructor was telling me is that it's an amazing social experiment. Organically, what starts to happen is the very, very strong ones who don't think they need any help, the group ostracizes them. The very, very weak ones, the very, very weak ones who refuse to ask for help or accept help, the group organically ostracizes them. And it's a horrible feeling for a human being to be ostracized, right? It makes us feel like gazelles, like we're being left out for the lion to eat us. It's a horrible feeling. And it's a very human experience. It's not unique to the military. It's a Homo sapien. It's a human being experience. When we see the group thriving as a group and we're pushed to the sides, we have to learn to help and be helped. And you'd kind of expect that they would ostracize the weak ones until the weak ones say, please help me. But you wouldn't expect that the group would ostracize the strong ones. You'd think that they would try and keep them near. But the strong ones who are selfishly driven are of no use to the team. And so those groups have to learn that it's the team first. And then I saw the end. After the ones who are at 13 weeks, they do something called the crucible, which is they're out for multiple days in the field, very little sleep, very exhausted. They have to do all kinds of exercises. They're constantly being awoken, not enough food. Really, it's their final exam. And there's a race. It's basically there's live fire and the bangs and they're crawling in the mud under barbed wire. And they do. They put them into teams and they say who can get across first. I watched it happen with my own eyes, where one guy was falling behind. He was slow. And they could just leave him and get to the end and win, but they didn't. They stopped and turned around. They grabbed it and they dragged him. And it was better that they come in last and bring their man with them than come in first without him. And they teach them that. And the Marines teach them that on purpose. And you can see they're teaching them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each other. And yet still they are very, very mission driven. And it's an incredible thing to see such a human organization still so mission driven. The Navy SEALs are one of the highest performing organizations on the planet because of their intense sense of camaraderie. They fear letting down their team more than they fear death.
It's almost like the ancient Greek phalanx.
Yes, it's like the Spartans. The Spartans, you had a shield and you had a spear. If you lost your spear, they gave you another spear. If you lost your shield, you got in big trouble because your shield was about protecting the Spartan to the left and the Spartan to the right. And you may not have been able to go offense, but you could protect your fellow Spartans. The shield was more important than the spear to one of the most successful armi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hich is the Spartans.
1980년대, 90년대, 내가 미국에서 한참 공부할 때, 그리고 뭐 아마 우리 군구미분들 중에서도 나랑 비슷한 세대나, 심지어 나보다 좀 아래더라도, 잭 웰치 방식, 이런 거 경영서 읽고 자란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잭 웰치 방식이 뭐였냐면은, 모든 제너럴 엘렉트릭의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업계 1위와 2위가 아닌 것은 1, 2년 안에 1, 2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각해버린다.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우리는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랭크 앤 랭크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랭크는 순위를 매기고 랭크는 뽑아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랭킹을 매긴 다음에 아래에서 20%를 계속 제거한다. 그 논리는 뭐였냐면은 100%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20%를 깎아내면 이 80% 위 애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아래 20%이 생기겠죠. 그럼 얘네를 또 빼내, 또 빼내, 또 빼내. 결국 최정예만 남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은 내 아랫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식이 얘네들을 무한 경쟁이라는 판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서로 싸우게 만들면 헝그리 정신에 의해서 나라도 잘 살고 기업도 잘 되고 조직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유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잭 웰치 이런 사람들은 막 새로운 인간에 대한 파라다임을 발견한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적용돼야 될 것 같은 진짜 삶과 죽음을 맨날 앞두고 있던 사람도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Leaders like Jack Welch, who was the CEO of GE, and companies like GE who pioneered rank and yank, which is what that is, and they pioneered shareholder supremacy, and they pioneered short-termism, quarterly results matter more than anything else, and it was great for short-term results, and it's a disaster for long-term. GE is a broken company. Jack Welch broke that. And because so many leaders copied it, because it's good for the short-term and good for me and my bonus... And now we're seeing the results, which is a lot of companies who adopted that either don't exist anymore or are a shadow of their former selves. The fact that I have a career, I would not have had a career in the 1980s and 90s preaching what I preach, they would have laughed at me. But it didn't work. All it did was create environments of backstabbing and politics and short-termism and making bad long-term decisions and very, very selfish behavior. That's what it promoted. And so... The problem is it, you're absolutely right. It is still taught in our MBA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ose, you talk to any good company, roll their eyes at some of the MBAs that they get. Tell you a real story from the Navy SEALs. The Navy SEALs, you've heard of SEAL Team 6, mm-hmm. right? SEAL Team 6 is the one that went after Osama bin Laden. Mm-hmm. I sat down with the head of training for SEAL Team 6, a guy named Rich Divini. I said to him, how do you choose from all these remarkable human beings who gets to be in SEAL Team 6? And he drew a graph for me,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And on the vertical, he wrote the word performance. And on the horizontal, he wrote the word trust. So performance is defined as how good are you at your job? And trust is defined by your character. What kind of person are you? Clearly, nobody wants this person on their team, the low performer of low trust. Clearly, everybody wants this person on their team, the high performer of high trust, obviously. Mm-hmm. They learned is that this person over here on the upper left quadrant, the high performer of low trust is a toxic team member. Mm-hmm. And they would rather have a medium performer of high trust, sometimes even a low performer of high trust, it's a relative scale, over the high performer of low trust. Because your best individual performer may be doing so at the expense of the team, stabbing each other in the back. And sometimes your best leaders, the ones who are capable of getting more out of the team, are not necessarily your best individual performers. So if a company only ranks people based on individual performance, all you're doing is promoting individual performance. And in every circumstance, it's not individuals that make organizations great. It's teams. It's great teams. They can make individuals that make organizations great.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모여 있고 서로를 아끼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누구나 그러고 싶지. 사이먼 씨에게 책 제목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Leaders Eat Last예요. 이게 그 군대 리더십에 대한 책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의 레딧에 가가지고 사이먼 씨네 책 중에 Leaders Eat Last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미국의 해병대는 역순으로 밥을 먹는다고 쓰여 있다. 혹시 해병대 나온 사람 있으면 진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많은 해병 출신 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Leaders Eat Last is very real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 해병대가 밥을 먹으면은 2등병부터 밥을 먹고 그 다음에 1병이 먹고 그 다음에 상병이 먹고 그 다음에 병장이 먹고 그 다음에 부사관이 먹고 장교가 먹고 장군이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고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그 아랫사람들이 서로를 희생하게 만들려면은 리더가 희생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는 모습을 제일 내가 많이 보여줘야 아랫사람들도 전우를 위해서 배고픔을 참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윗사람이 먹을 걸 남겨둘까요? 지가 다 먹을까요? 윗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아랫사람인 거야. 장교가 먹을 게 없을 때 깨닫는 거지. 아, 내가 형편없는 리더구나. 잘해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Leaders eat first. 뭐 예를 들어서 큰 IT 컨퍼런스 같은 데 가. 일반 사람들 쫙 줄 서 있는데 저커버그나 뭐 제프 베이소스가 들어오면은 딱 그 VIP 엔트런스로 가지고 줄 안 서고 먼저 들어가고. 이런 조직들이 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를 거꾸로 바꿨다는 것이 사이먼 시넥이 미국의 해병대가 그렇게 강력한 이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아예 책 제목까지 그걸로 붙인 거예요. Leaders is last. 그러면 이제 내가 리더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아래 애들이 남겨야지 내가 먹는 구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리더라는 걸 어떻게 깨닫냐. 아래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자원을 해야 되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큰일이 있어. 근데 이거 누가 해결할 거야? 근데 자기가 좋은 리더가 아니면은 애들이 다 이러고 있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장님 앞에서 다리를 꼬지 않겠지. 그러니까 조금 제스처는 다르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남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Nobody wants to take a bullet for you. If anything, when something bad happens, everybody just sort of leans back. You know? By the way, it's very anthropological, which is we will sacrifice for the leaders who sacrifice for us. If the company is going through a very difficult time, the economy is bad, and we see our leaders taking more money while laying off people, this is not what commands loyalty or love. You just wait. But when the difficult times, we see our leaders saying, no, no, I forgo my bonus this year, and we have to protect the people as best we can, those people will give you blood, sweat, and tears for the rest of your life. We will sacrifice for the people who sacrifice for us. Look at a parent. What parent feeds themselves before they feed their children? We feed our children, and then we feed ourselves,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our children love us, because we sacrifice our interest to protect the thing that we are responsible for, to protect the life that we are responsible for. And this is a very similar analogy for what good leadership is.
중요한 순간에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듣고 정말 망치로 때려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 나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도 분위기 좋은 강의에 가거나 분위기 좋은 회의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딴 나라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얘기를 잘 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이먼 시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리더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누구 질문 없어요? 그런데 다 이러고 있으면은 내 강의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강사로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쁜 리더십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Circle of Safety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일단 인류가 왜 조직을 만드느냐. 그리고 왜 혼자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걸 즐기냐. 이거를 더 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옛날에 생각해보면 사방팔방이 다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걸로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뭐 맹수도 있고 뭐 기근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 성혼율이 굉장히 낮았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면은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눈대요. Dangerous와 safe. 그리고 내 사람, 내 그룹,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safe라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부모잖아요. 그죠? 내가 이 안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발언도 하고 그래야지 아이디어도 내고 행동을 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커리어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 혼자 있는 것만 세이프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협 요소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 때나 퇴직해도 되고 이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이 이직을 너무 아무렇게나 한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이먼 시넥 얘기를 보면은 나도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들이 내 실패에 대한 핑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갑자기 우리 회사 이직률이 늘어나 그러면은 아 내 리더십 스타일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요즘 MZ애들은 끈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직장을 옮겨다녀. 근데 MZ세대가 아니라 어떤 인간도 자기한테 안정성을 주고 이 팀은 내 팀이야라고 하는 그룹을 쉽게 떠나지 못하죠.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리더가 끊임없이 증명을 해줘야 내 조직을 세이프한 공간이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뭐 이직률 같은 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기를 안전 공간으로 만들어주냐 못하냐의 문제라는 얘기도 했어요.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를 높이는 방법을 얘기한 책이 또 하나 있어. Start with Why라는 책이에요. 그 이번에 이제 15년 개정판 돼가지고 새로 한국에 나왔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나한테.
Actually, I think all the basic ideas in those three books were already laid down in Start with Why, in the Golden
Foundation
Circle.
Foundation is definitely in there. But it was fun for me to go back and see how many of the ideas I built upon that I didn't even realize that I wrote all those years ago.
A lot of people, a lot of leaders will probably would think that they already know why. So if you go to a principal of a prestigious prep school and ask him, why does our organization exist? He will say, well, it's obvious. We are sending as many kids to Ivy League schools as possible. Or if you go to a CEO of a corporation and say, why does our company exist? He will probably say, well, it's obvious. We are trying to maximize profit for our shareholders, right?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rt with why that you are proposing in your book to these kind of answers that people give and the kind of why that people think they know?
So in both those examples, those are results. And a result is not a purpose, cause, or belief. It's an outcome. So why does our company exist? To maximize shareholder value? No, no. If everything goes well, then we will maximize shareholder value. It's the outcome. Why does our school exist? To send more kids to Ivy League schools. No, no, no. That's an outcome if we do a good job. What is so important in the world that we have to exist? In fact, I would go back further, because a why is fundamentally an origin story. What was happening in the world that somebody said, I can't find a solution anywhere, I have to start my own company. I can't find a solution anywhere, I have to start my own school. What was so important, what was going on that the founders said, we have no choice, we have to take the overwhelming risk of failure to start from scratch. And that's what I mean by why. Fundamentally, you start a company, you start a school to go somewhere. And the people who want to be in your car agree with the place you're trying to go to. And they share values and they will all say, I'll look out the window, you steer, you navigate. And together, teamwork, we're more likely to have more success than if we try to work alone. But fundamentally, the person who's looking out the window, our leader, who's saying, that's where we're trying to get to, it's our vision, we need that person because we agree that that's where we want to go. I'll give you a horrible scenario, but it'll make sense. If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 in 30 seconds, everybody will come together to defend the nation. And any rivalries that you may have had the day before are gone because you share a common purpose. It's an extreme example. Life and death is always an extreme example. Osama bin Laden got this wrong with the United States. He thought when he brought down the Twin Towers and attacked the Pentagon that it would fracture an already fractured America, and it didn't. It did the opposite. It brought us together because it reminded us that we are all being threatened and we are more like each other than we are different. But it's the same for an organization. When a group of people come together with common cause and they share the vision for the company and they feel that they can thrive in this culture, you share the collected vision where you believe in the values and those values reflect you. So your company and your job becomes part of your self-identity, not just a place to go to work. And when leaders are good at articulating the vision and the values, the why and the hows, what it does is it gives me a sense of identity, which is where loyalty and love and innovation and all those things come from. It goes right back to the Marine Corps.
제가 마지막으로 사이먼 시넥이랑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쁜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리더십 경험이 좋기가 되게 어려워. 우리가 처음 리더십 자리에 올라갔을 때 생각해봐요. 평사원에서 대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후배 3명을 교육시켜야 돼. 그때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 있어요. 좋은 윗사람이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없을 거야 대부분. 왜냐면 내일 하기도 바빠. 나도 아직도 미숙해. 아니면은 군대에서 나도 그냥 이제 막 고등학교 나온 청년이었어. 대학에서 한 1년 술 마시고 MT 다니고 놀다 보니까 군대 가래.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위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여기다가 초록색 딱지 달아주고는 자 이제 이 군대 네 책임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대부분 첫 번째 리더십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리더십 경험을 한 사람이 좋은 리더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리더가 뭔지를 나한테서 배워.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 되면서 나쁜 리더십이 사회 전체에 퍼지고 이건 우리나라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먼 시넥한테 내가 처음에 리더십 자리에 올라갔을 때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Many of the people who are watching this will be in their first leadership position ever in life. You know, they yeah. might have been what in Korea, saewon, like normal employee, and they just been promoted to team leader or manager.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somebody who's just been promoted to a leadership position so that he gets in good habit of leading people with love and heart?
Great, great question. I think there's three things I would recommend. Number one, be very open with everybody about the fact that this is new for you. say to people, I'm a new leader. I'm excited to be a leader. I want to be a good leader. Please know that I will strive to be the best leader that I can be, and I will make mistakes along the way. But just know that my priority is to make sure that this team thrives as a team. That statement alone makes everybody go, oh, I can work with this person. And when you make mistakes, they won't be waiting like sharks. They'll be like, how can I help? Okay, so being open about that. It's for some that might be very scary, but the biggest mistake young leaders make is they think they have to know all the answers and they pretend they do. Number two, be a student of leadership. There's no such thing as an expert leader. Read books, listen to talks, read articles, study the leaders that you admire, not the ones who've accomplished a lot, the ones that you would follow anywhere, and learn from the bad ones as well. Learn the kind of leader you don't want to be. Just because they made it ahead doesn't mean that they're doing a good job. So be a student. And number three, find a mentor. Mentor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both peers and people who've done it. Don't do somebody in your hierarchy. Maybe they're a friend of your father or somebody you met at school, but somebody who has no ability to control your career. The only thing they care about is you. And have constant conversations. Not because they'll always fix things or you follow their advice. It's because the ability for you to speak out loud about what you're thinking and what you're going through, you'll solve your own problems. But even if it's a friend, I love leadership buddies. Like you would never become a scuba diver and go diving by yourself. They always tell you, go with a dive buddy because it's too dangerous. Same with leadership. Find somebody else who's also a young leader where you can go out for dinner and you can talk about what you're learning, what works, what doesn't work. That opportunity to be out loud as opposed to stuck in your head will help you solve every problem you encounter, knowing that it is a work of constant improvement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it's the most wonderful, amazing journey. Just like a parent who sees their five-year-old sharing with their four-year-old or catches the 11-year-old who's up past their bedtime under the blankets with a torch reading. All of those sacrifices, all of that unknown and uncertainty in an instant becomes worth it. When your team solves the unsolvable problems without your help, when you stumble and your team comes to your help, when one of your teammates stumbles and you see the team rush to support them, like those Marines grabbing their colleague and grabbing them, in an instant, all of that discomfort, all of that loneliness, all of that effort, all of that studying, in an instant, it's all worth it. And it is the greatest reward you will ever get in your life.
Simon Sinek이 한 모든 말 중에 내가 우리 구독자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마틴 루터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킹의 스피치를 듣기 위해서 25만 명이 워싱턴에 모였어요. 그때 이제 마틴 루터킹이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한 거죠. 근데 그 25만 명이 그 뜨거운 8월에 워싱턴의 광장에 앉아서 마틴 루터킹을 기다렸던 이유 마틴 루터킹을 위한 것이었나 자기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더 나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지 마틴 루터킹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버들을 묘사하는 말 습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고 내가 깨달은 게 몇몇 구독자를 보유한 이런 얘기. 마치 재산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90만 구독자들은 내가 보유한 게 아니라 그 190만 구독자 한 명 한 명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채널에 구독을 누른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PD님들도 다 자기가 발전하고 싶어서 이 채널에서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 직원들도 내가 그 회사의 비전을 믿던 내가 그 회사에서 주는 연봉이 필요하던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거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They're not giving the perks to you because you're wonderful. They're giving the perks to the position you hold. And when you leave, they'll give them to the next person. That beautiful corner office that you worked so hard for, when it's your turn to retire, they'll forget you and they'll give all your office, your parking space, the money, they'll give it to the next person, whoever occupies that space. There's a former undersecretary of defense who's giving a speech at a large conference, 1,000 people or something. And he's standing on the stage giving his remarks, and he takes a sip from the styrofoam cup of coffee that he happens to be holding. And he smiles, and he interrupts himself. And he says, you know, last year, I spoke at this exact same conference. Last year, I was still the undersecretary. And last year, they flew me here business class. There was a car waiting for me at the airport to take me to the hotel. Somebody was waiting for me at the hotel. They'd already checked me in. They gave me my key. I came down the next morning. There was somebody waiting for me in the lobby to bring me to the same venue. They took me in the back entrance. They took me into a green room and they gave me a cup of coffee in a beautiful ceramic cup. He says, "I'm no longer the undersecretary. I flew here coach. I took a taxi to the hotel. I checked myself in. I came down this morning. I took another taxi to the venue. I came in the front door. I found my way backstage. And when I asked somebody, 'Do you have any coffee?' they pointed to the coffee machine in the corner and I poured myself a cup of coffee in this here styrofoam cup." He says, "The lesson is the ceramic cup was never meant for me. It was meant for the position I held. I deserve a styrofoam cup." And
Wow.
that's, isn't that great? And that's called humility.
진짜 좋은 사람은 그 사람 한명한 명이 내 밑에서 일하기를 잘했고 자기를 위해서 얻어간 게 많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윗사람이다. 이 얘기는 진짜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저도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분들을 대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달라졌 또 이게 아는 거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는 좀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죠. 바로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도 부모가 됐건 형이 됐건 학교 선배가 됐건 좋은 윗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먼 시넥과 인터뷰 풀 버전은 저희 멤버십 VIP존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다 들어보고 싶으면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